MBC 정오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내일부터 주요 대학 병원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에 들어간다고 밝힌 데 이어서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들은 주 1회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내일 첫 회의를 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사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했지만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최상병 특검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에 이어 미 상원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을 최장 1년 안에 강제 매각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틱톡 매각은 물론 대만에 39억 달러의 군사 및 금융 지원을 하고 이란산 원유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등 대중 적대 정책들이 여럿 포함됐는데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5,500억 원을 투입하는 한강 수상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강 물 위에 사무실과 숙박 및 여가 시설을 만들고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국내 여객 터미널을 지어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역시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증원정책 강행에 반발하며 30일 하루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붕괴되고 있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현재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고 특히 경남은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개혁이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항의하며 한층 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오는 30일 하루 응급, 중증, 입원 환자를 제외한 모든 진료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진의 번아웃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회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위는 또 직접 연구 논문을 공모해 필요한 의사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며 연구를 통한 숫자가 나올 때까지 정책을 중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교수단체가 주일에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 등 두 명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첫 피의자 소환 조사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두 명에게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당초 출국 금지했던 6명 중 2명으로 지난주 압수물 분석을 마친 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 조사에 돌입한 겁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작년 8월 1일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유재은 관리관은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최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온 작년 8월 2일에도 등장합니다. 경북경찰청 간부와 전화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논의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도 오후 늦게 통화한 내역이 공수처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소환조사 대상인 박경훈 전 본부장 대리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입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재검토 지시를 거부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이 직접 하명, 즉 명령을 내려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범죄 혐의자가 최종적으로 2명으로 줄어든 이유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 소환 조사에 들어간 공수처 수사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점점 더 윗선을 향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첫 실무회담이 어제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문제와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 지급 등 민감한 의제들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정무수석 교체로 하루 미뤄졌던 영수회담 첫 실무협의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을 포함해 양측에서 2명씩 4명이 40분간 만났습니다. 회담 이후 양측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이 의제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는 표현이 달랐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은 회담 전부터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좀 이번에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13조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를 위해선 추경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가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도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틀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초청의 목적이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는 말도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측은 영수회담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제 논의를 위한 2차 준비회동 일자도 잡지 않고 헤어지면서 영수회담이 이번 주를 넘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이번 주 중에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2차 회동은 이번 주 내로 조만간 할 것 같다며 주말을 빼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로 보고 있고 연락이 오면 바로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이번 영수회담은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 분 중 두 분이 최해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최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의제로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을 올리려는 데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그런 경제에 대한 가벼운 인식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석패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를 해본 입장에서 돈 풀기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재정 위기가 오면 올수록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유혹은 솔깃했다면서도 재정적으로 피해가 된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된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사기 우려 탓에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 월세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 만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서울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 총 12만 3,669건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5만 7,997건으로 4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60%를 넘겼던 서울의 전세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엔 처음으로 월세 거래량이 전세보다 많아졌습니다. 특히 빌라와 단독주택에서 월세 비중이 63%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최근 전세 사기 등 보증금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빌라 전세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전세가 59.1%, 월세가 40.9%로 전세 거래량이 더 많았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택 전세 비중이 가장 작은 곳은 관악구로 33.7%를 기록했고, 이어 종로구, 광진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이 전세 거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강화된 데다 비아파트의 전세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계 기업이 만든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강제로 매각시키도록 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최장 1년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팔지 않으면 틱톡 서비스를 아예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3일 전 미국 하원을 통과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의 수정안이 오늘 상원 문턱도 넘었습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이름의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법안을 처리했는데 당시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던 걸 이번 수정안은 최장 12개월로 늘렸습니다. 최근 틱톡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이미 공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민주공화 양당이 틱톡의 사업권 강제 매각에 뜻을 모은 건 틱톡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안보 차원의 의심 때문입니다. 틱톡 측은 본사가 미국 LA와 싱가포르에 있고 중국 정부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권 매각을 순조롭게 진행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미국 내 가입자 1억 7천만 명은 더 이상 틱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 역시 최근 왓츠앱처럼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미국 앱의 사용을 중단시키는 맞불을 놓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렸던 비는 중부지방과 경상권은 오후에,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등은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 5mm 미만, 강원도와 충북은 5에서 10mm, 부산과 울산, 경남 내륙은 5mm 안팎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4도입니다.
서울시가 수상 오피스와 수상 호텔 조성안이 담긴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시민 1천만 명이 한강에서 일상을 보내는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곤돌라 설치 등 한강 주변 개발 계획을 다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후속 품격인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한강 물 위에 사무실과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여가시설을 늘리는 등 수상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변 둔치만을 이용하던 계획에서 이제 수상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렇게 초점이 좀 옮겨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총 예산 5,500여 원이 투입되는 이번 계획에선 현재 여의도 물빛 무대 일대에 호텔을 짓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중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6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한강 경치를 보며 세계 음식을 맛보는 수상 푸드존을 만들고 수상 대중교통 한강 리버버스를 운영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한강에서 시민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테이블 수상 스키장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어 잠실과 이촌에 항만시설의 일종인 마리나를 건립하고 모터보트 등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소유한 시민을 위해 현재 130개 선박만 정박하는 계류시설을 1,000개 석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서울시는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국내 여객터미널 서울항을 2026년 하반기에 여의도 한강공원에 건립해 서해까지 물길로 이어 수상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월 15회 이상 버스, 지하철,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2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카드가 오늘 출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10개 카드사에서 발급되는 K-패스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해 도입됩니다. K-패스를 이용하면 일반인은 대중교통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더 경기패스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 등 절차를 직접 시연하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더 경기패스는 월 15회 이상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소 20%에서부터 19세에서 39세 청년의 경우 30%, 저소득층은 53%까지 매월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부터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경기 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더 경기패스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요금이 비싼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광역급행철도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처음 양산을 위해 개발한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기가 오늘 오전 뉴질랜드에서 발사돼 우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쯤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돼 궤도에 안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교신에 성공할 경우 매일 3회 이상 한반도 해역 촬영을 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고 각종 재난에 대응할 때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정오종합뉴스, 금호타이어, 환인제약 주식회사, 신젠타 코리아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호, 정다희였습니다. MBC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